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주의 발을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간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혹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지킵니다. 죄를 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반항합니다. 죄는 곧 법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신 까닭은 악마의 일을 채부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아무도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악마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한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그 누구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살림살이가 능력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어렵게 사는 형제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마음의 찔림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을 일이 없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셔.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일곱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오. 또한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일곱 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방을 지나 베다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베도론 남쪽 산간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도론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다손의 성읍인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랏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와 샘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슬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보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루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글릴롯으로 나간 다음에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베도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도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할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랏 이렇게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저들은 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지도자들조차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성전들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난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도의 육신적인 출처를 아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영적 사실을 볼 수 없었고 주님께서도 이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하는 28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세상에 온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주어진 인생이 많이 힘들면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는 것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30여 세밖에 못 사실 운명을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탄생이 보내신 이의 뜻에 의해서 오셨다고 우리와 다름을 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하시거든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온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자신의 탄생의 가치와 이유를 소망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함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25절, 26절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0절에 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도를 제거하려고 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사람들이 일방적인 병폐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모습과 국민을 핑계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5절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조금은 일반적인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가진, 그래도 조금은 객관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의 평가는 당시 일반 대중의 평가를 대신하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막연한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이름 없는 겸손으로 섬겨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함으로 그 영화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중심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아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나 사람들을 단순히 육신적인 이해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이해와 관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27절 상반절인데 이 역시 주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대중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에 있어서 예수도는 나사렛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단순히 나사렛에서 온 선자 정도로 알았을 뿐이지 참으로 예수도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예수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어떤 사람처럼 막연히 주님을 알고 대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고 되어 있고 바로 뒤에 나타난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예언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하는 27절 하반절에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를 감추고 있음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도는 분명히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된 과정은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체계적으로 볼 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감춰진 비밀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나셔서 그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주님의 사자의 지시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마태복음 2장 23절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한 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구약의 예언만을 신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경계한 대로 예수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뻔히 보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 30절의 말씀 중심으로 오신 자와 보내신 자입니다. 이 역사 속에 탄생하는 사람들 누구나 나고 싶어 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탄생만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옳지 못한 이해조차도 수용하시면서 진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역시 주님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2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28절 중간이죠. 사실을 가지고서도 더 깊고 영적인 이치를 가르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심에 28절 중간 하반절인데 이 표현은 분명히 저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말하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되시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28절 끝부분에서 29절 첫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를 따랐던 지자들조차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도의 진정한 아버지시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보내신 하나님을 몰랐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라는 말씀은 영과 육의 이해의 구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요한복음 8장 55절인데 다음 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주신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29절 하반절에 하셨고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0절 하반절에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역사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고 재림의 약속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30절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되도록이면 빨리 제거하고자 별별 꾀를 다 부리지만 예수도의 속죄의 죽음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때가 차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은 결국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흐를 것이고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23절까지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24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4절까지 읽었습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부모님의 당부는 가정에서 주어지는 개인적인 당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 단위로 충실히 지킨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인데요. 유대인들이 충실히 따른 쉐마 교육의 전통은 율법이 성취되고 새로운 언약이 적용되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친다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토양이 충실히 마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자식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 6장 20절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령은 히브리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명령은 아버지의 가르침 전체가 아니라 음행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특정한 명령을 가리킵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은 어머니가 전해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는 음행에 관한 경고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야 합니다. 잠언 6장의 이 부분을 보면 음행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면서 경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시절을 지나 중년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특히 젊은이에게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1절에서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억력이 좋지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문 지식도 많이 기억해야 하지만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젊은 세대에게 잔소리를 전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전해줍시다. 부모의 마음에 공감한 젊은이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목걸이처럼 몸에 지닐 것입니다. 급하게 어디를 갈 때에도 목걸이를 빠뜨리지는 않죠. 어디를 가든 목걸이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부모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늘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는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식 곁에 붙어 있으면서 이것저것을 가르쳐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녀가 성장했을 때 독립하는 쪽은 자식이라기보다는 부모 쪽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하면서 자식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2절에는 지혜를 간직한 젊은이가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혜로운 삶을, 적어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명령과 법을 자식에게 잘 전해주어야 하며 아들과 딸은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간직한 젊은이는 지혜가 얼마나 충실하고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가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유혹하는 여자를 포함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동반자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인도해 줄 동반자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잘 이끌어 위험한 곳을 통과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듯 지혜의 보호를 받는 아들은 안전하고 힘차게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밤에 잠을 잘 때도 보호해 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밤거리를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많아도 밤이라는 시간 자체를 위험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지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밤에 자초하는 위험이 참으로 많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때 지혜가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혜는 우리를 안내하고 보호하다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와 더불어 말합니다. 부모님이 전해준 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내면화된 지혜를 갖게 되고 양심이 들려주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살게 됩니다. 23절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앞서 우리가 잠언 4장 19절에서 본 가르침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걸려 넘어지는 것만 해도 슬픈 일인데 자기를 넘어지게 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불가능한 꿈이겠지만 우리와 삶의 무대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뒤를 이어 살아가는 젊은 세대 중에는 어리석은 악인의 길에 접어드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전해진 지혜로운 등불을 놓치지 않는 젊은이들이 거리를 밝히며 직장에 빛을 비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강조하여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면서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한 다양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빛을 비추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우리 시대에 맞추어 밝게 주어진 등불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야단 맞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살게 된 상황, 부모님이 치매가 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황,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상황 등이 오면 나에게 훈계를 해주는 분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만 해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젊은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생명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하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저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저희가 라디오를 통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힘있게 유지되고 뻗어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